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저희들이 읽었듯이 사도행전 15장 이 후반절을 읽었는데요. 이 후반절을 이 단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장의 앞부분을 저희들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에 10가지 주제로 교회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요즘에 그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와 함께 이 사도행전을 좀 읽는 가운데 문자적인 교회, 좀 딱딱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 살아있는 교회를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선교라든가 이제 초대교회라든가 많은 주제가 이제 담겨져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이 15장의 타이틀은 예루살렘 회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 교회에도 회의가 있었나? 그렇죠? 성경에도 회의가 있었나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 최초의 회의 그리고 마지막 회의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라고도 하고요. 또 예루살렘 공의회. 그 정확한 더 명칭은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맞습니다. 사도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사도회의.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를 간단히 좀 정리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 그리고 이 회의가 아주 중요한 주제 중간에 껴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냐면 그 선교여행이죠.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빼면 이 사도행전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1차 전도여행 직후에 이 예루살렘 회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회의와 2차 회의 중간에 이 예루살렘의 이 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살펴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회의가 왜 열렸는가? 열리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어떤 이유로 이 회의가 열리게 됐는가를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에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유력한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시대가 개막한 이후에 이제 초창기에 이 교회의 형태를 띈 가장 모태격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도상을 이렇게 보시면 지도를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지중해가 있고요. 제가 이제 사진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좀 동원하면 지중해가 있고 남쪽 동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태동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큰 특징은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거의 100%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이 복음센터격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그리고 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많이 들어보셨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다르게 아까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죠? 유대인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반대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누굴까요?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유대인의 복음센터라면 안디옥 교회는 헬라권의 복음센터. 그래서 이 복음센터 두 개의 큰 복음센터가 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유력한 이 센터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는 전혀 연관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이제 그 성령 시대를 개막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2장 3장에 보면 전혀 믿기지 않는 어느 것이 믿기지 않냐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설교에 2,000명,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한 번 설교하면 2,000명,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그 인원이 여자아이나 그 여성을 뺀 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이 스데반의 박해 그리고 순교죠. 그 박해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 8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다 흩어집니다. 아마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봤다면 아 교회 역사는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가라는 어떤 회의적인 자조적인 그런 풍조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 역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1장 8절에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올라갑니다. 밀고 올라가서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 수많은 나그네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 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수많은 이방인들을 그 안디옥 교회로 불러오게 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서두적인 이야기를 드린 말씀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배경, 이 예루살렘 이 회의, 이 회의의 시작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15장 1절 저희들이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1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심각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인데 어떤 문제죠? 제가 여기 굵은 글씨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이 유대로부터 이 유대로부터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가르치냐면 그 후반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무엇을 받지 못하리라?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는데 전혀 비성경적인 그 비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건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이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과 전혀 다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이 바리새파의 이 배경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니까.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이 전통과 의식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도 믿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축적된 이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안디옥 교회로 이방인들이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게 돼서 교회로 유입이 되었는데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하나의 입교의 조건을 할례로 단 겁니다. 할례의 의식이 없으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구원까지 받을 수 없다라는 문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름 모를 그 몇몇 사람들의 이 가르침 이 할례와 구원의 문제를 동일시하는 이 정말 지금은 그렇게 아, 뭐 그렇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이 문제가 얼마나 큰 이슈였냐면 굉장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그 교회 안에. 그리고 긴장을 몰고 왔고요. 심각한 이 안디옥 교회의 이슈로 스크래치가 날 정도로 참 중요한 문제로 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였는가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는 베드로였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가 너무 그 심각성을 띠다 보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 그 핵심 리더들과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1절에 어떤 사람들이죠. 그 잘못된 구원관을 이야기한 그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다툼. 그리고 변론까지 일어났습니다. 여기 다툼이라는 단어는 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반란이라는 단어라고 동일시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만큼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할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 교회에 입교했던 이방인들의 그 구원 문제를 얼마나 근간을 흔들었던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변론하고 급기야는 다툼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아주 격렬하게 저항한 거죠. 그래서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문제를 그냥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것을 그냥 소화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교회의 입장이 정리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상소하기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막으로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3절 또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잘 갔죠.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합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할례 문제를 또 대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모세의 전통이 필요하고 모세의 율법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할례의 의식이 필요하다. 할례의 의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헬라파 유대인들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반대했을까요? 할례를. 왜 이렇게 할례를 반대했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막았을까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 옆에 다른 것을 놓게 되면 그 복음, 그 진리는 어떻게 될까요? 불완전해집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도 어떤 사람이냐면 이 유대의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나바도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도 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혈통이 제사장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혀 이방 교회의 탑 리더였지만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지만 뼛속까지 그들은 할례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고 유대인들에게 그 할례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의식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할례를 적대시했고 그리고 뒤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이 주제가 그대로 옮겨갑니다. 이 바울은 이 주제를 가지고 아마 이런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 할례당을 삼가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할례의 근본 의식을 저버리는 게 아니죠. 할례는 외적인 표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원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에 대해서 중요성도 알고 할례가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할례를 끝까지 방어하고 또 막아내는 이유는 이 할례가 다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 때문에 이 복음의 전선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의 중요성은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생명입니다. 할례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생명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이 헬라 사람들이 유대를 지배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헬라 왕이 있었는데 이 헬라 왕이 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지했습니다. 이 할례 의식을. 이 할례 의식을 금지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멈춘 것이 아니라 그대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임까지 당하는 사건이 있을 정도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할례가 참으로 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우리 17장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얼마나 중요한 이 할례인지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어진 때는 아브라함 때였습니다. 원래는 이 할례라는 의식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만의 관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나라들도 이 할례의 관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화를 취하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문화를 취하셔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의 표징으로 이 할례를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이 후손 사이에 내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언약. 그리고 11절에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되어서 복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끝까지 고집한 겁니다. 자 여기 5절 읽었는데요. 우리 그렇게 격렬한 문제 또 할례의 문제를 어떻게 이 회의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는가 그 해결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 안디옥 교회에 이 할례의 문제로 정말 폭풍 같은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의논하러 모였다. 이게 모여서 의논하는 게 회의지 않습니까?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7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회의가 잘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겠죠. 그런데 잘 맞춰졌기 때문에 어떤 변론이나 어떤 의견 제시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잘 이 회의가 이끌어졌는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7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많은 변론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렇고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결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도, 장로들, 바울과 바나바, 바리새파 유대인들 그 수많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열띤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변론 이후에 기가 막힌 해결점 이것을 해결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기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여기 이제 8절, 9절, 10절, 11절이 이제 그 내용인데 이제 베드로가 하나의 자신의 경험의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경험의 간증 때문에 이 회의가 급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 베드로가요 고넬료라는 집에 가기 전에 이 환상을 봅니다. 세 차례의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환상 가운데 음식이 내려오는데 그 음식을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음식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그 음식을 보니까 먹을 수 없는 전혀 유대인이라면 그 당시에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음식, 유대인들의 이 코셔라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 이슬람은 이 할랄이라는 음식을 먹죠. 해외 나가면 그 음식점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 코셔라는 음식과 할랄이라는 음식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성령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에 대한 제약을 이 레위기의 음식 정결법에 준해서 먹을 음식만 취하고 그 율법에서 통용하지 않는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통해서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그 음식이 보통 어떤 음식인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보양식으로 찾는 그런 음식이에요. 뭐 돼지고기, 그 부정한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비늘이 없는. 그런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냐면 좀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끝난 이후에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성령의 부어지심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놀라게 되죠.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세례도 없이 또 할례도 없이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이 변론이 많은 변론이 있는 그 직후에 이 베드로가 자기가 간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간증이 끝난 이후에 이 할례 문제가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회의에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입니다. 감독이죠.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장면이 우리에게 참 주목할 만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이 간증이 끝난 이후에 이 야고보가 이 아모스 9장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을 하죠. 우리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사도행전 15장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나무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잠잠해졌고요. 성령님의 이 역사가 말씀과 함께 역사하면서 이 예루살렘 이 회의 그리고 이 할례의 복잡한 문제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이 공식적인 사항을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편지를 쓰죠. 근데 여기에서 편지지만 그것은 공문입니다. 공문을 잘 이제 만들어서 예루살렘 이제 교회가 이제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사도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온 교회의 사람들을 택하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을 택합니다. 누구죠?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 한 사람은 유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실라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유다와 실라를 선택을 합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이 신약 성경에 빈번하게 나오는데 한 여섯 번 정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로서의 유다도 나오고 갈릴리 출신의 유다 또 눈먼 바울을 영접했던 그 사도행전 9장의 유다. 그런데 여기에 유다는 바사바라는 유다입니다. 바사바. 이 바사바는 이 바르사바스라는 이 안식의 이름 또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다와 실라 실라는 다 아시죠. 실라는 이 누가는 이 신라를 애칭으로 사용했지만 이 라틴식 이름은 실비아누, 실바누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서신서에 보면 실루아누라고 합니다. 이 바울은 신라를 실루아누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을 택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여기에 보면 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인도자입니다. 인도자. 이 유다와 실라를 이 누가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어떤 사람으로 표현을 하냐면 인도자라고 합니다. 인도자. 근데 이 인도자를 번역을 하면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 한글 성경의 인도자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유다와 실라는 아주 중요한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구조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리더가 있는데요. 연결리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리더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자, 그리고 28절에도 보시면 27절에 유다와 실라를 보내고 28절에 성령과 우리,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성령과 모든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여기 다시 한번 유다와 실라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니죠. 이 바울과 바나바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 유다와 실라, 그런데 22절에는 인도자였고요, 여기서는 유다와 실라를 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다. 선지자다. 저도 이 성경을 읽다가 좀 오해했었습니다. 아니면 유다와 실라가 이 구약에 예언을 하는 선지자인가? 그 당시에도 선지자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성경을 좀 묵상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선지자에 대한 뉘앙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뉘앙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선지자는 헬라어로 프로페테스라는 말입니다. 프로페테스. 이거는 이제 예언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예언자를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발음이 이제 그 날아가는 그 나비랑 비슷한데 나비. 그리고 동사는 예언하다, 나바라는 뜻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지자라는 말은 뭐 모르는 앞에 것을 뭐 미리 예측하거나 모르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다와 실라는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유다와 실라가 연결을 하는 사람이니까,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가서 편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교회에서 뽑고 선택하고 선택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매너도 있고 친절하고 말도 잘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외모도 준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이 많이 있을 수 있었지만 여기 성경은 이 유다와 실라의 그 모습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냐 하면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전달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의 회의는 처음부터 시작과 또 논의와 결정과 또 그것이 운반되어지는 모든 배경을 볼 때 이 회의는 어떤 회의였습니까? 사람이 역사하는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회의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회의였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이 가을 참 교회적으로도 회의가 참 많습니다. 어제는 저희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었거든요. 목사 안수 강도사 인어. 그래서 그 노회라는 게 있습니다. 개최 교회에는 이제 당회, 재직회, 공동회, 설명회가 있지만 또 큰 교회, 저희 교회는 이제 노회 소속이 돼 있고 노회는 총회 소속이 돼 있는데 어제는 이제 가을 정기노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다 참석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세 분의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고 한 분의 강도사님이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이제 강도권을 받은 거죠.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 저희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 총회나 노회 차원으로도 참 회의가 많습니다. 모여서 또 논의하고 또 많은 것을 결정하는 사안들. 원하기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회의 안에 오늘 여기에 누가의 고백처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회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 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말 자기의 이익이나 욕심을 버린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운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하여서 우리 3일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회의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회의를 통하여서 그 중요한 회의를 통하여서 그 다음 선교의 스테이지를 열어가셨습니다. 아마 그 회의가 온전히 결정되지 못했고 그리고 그 바울, 그 유다와 실라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이 복음이 우리까지 당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가을 또 이 공동체와 이 교회에서 이 유다와 실라 같은 성령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운반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